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보도를 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조선의 노래를 배경으로 만든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진우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진우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에 살다가 죽은 악령이었어요. 가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악령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갓을 쓰고 도포 차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갓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갓을 착용한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 갓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조선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갓의 모양을 활용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제품의 이름은 이리 오너라 갓 풍경이라고 합니다. 풍경은 절이나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을 말하죠. 이 풍경 위에 작은 갓 모양의 모형을 달아 만든 것이 바로 이리 오너라 갓 풍경이에요. 너무 예뻐서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만일 통일이 되고 우리 내 양을 먹이라의 북조선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제가 하나씩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안 사주실 건가요? 저희도 내 양을 먹이라 가족이잖아요.
아유, 당연히 사드려야죠. 가끔 제가 국립박물관에 갈 때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요즘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한 예쁜 장식물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재밌습니다.
갓으로 만든 풍경의 이름을 너무 재미있게 붙인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라니요.
그렇죠. 이리 오너라는 사실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밤이 되어 머물만한 곳이 없을 때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리 오너라. 여봐라. 주인에게 아뢰어라. 지나가던 가객인데 밤이 깊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지어줄 수 있겠냐고 말이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손님을 환대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특히 큰 부잣집에서는 손님이 묵어갈 수 있는 사랑방을 아예 따로 준비해놓기도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손님 접대 풍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엔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함에 여자의 아비가 그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더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워 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하나 라마 중 한 곳을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가부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는 걸까요?
사사기 9장 1절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어요. 레위인에 대해서도 모세가 신명기에서 따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그걸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레위인의 다른 자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워주는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일반 다른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명하신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인의 임무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자녀에게 일어난 위급한 일들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앞설 수 없어야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레위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젓이 행합니다. 바로 처벌어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부부로 삼아주셨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부터 염두에 두셨던 부부의 형태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첩을 거느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말씀에 가시아버지 사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첩인데도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생각해 봐야 해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고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첩 등으로 신분을 구분했어요. 하지만 첩도 정식 아내로 인정은 받았어요.
첩도 정식으로 아내라고 인정받았다면 레위인도 첩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첩이란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였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일부일처제였으나 인간들이 자기 욕심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드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해도 된다고 해서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요. 많은 이들이 첩을 드린다고 해서 레위인도 첩을 드릴 필요는 없지요.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속의 레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얻을 정도였다는 것은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 레위인은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기보다는 땅에서의 안락하고 활락적인 생활을 더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첩을 드린 일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레위인은 몰랐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행음하고 나그네를 떠나 친정에 머물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넉 달이나 있었다고 해요. 이 여인이 왜 행음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원래 여인은 유다의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 같은 대도시에 살았어요. 이런 여인이 에브라임의 산지라는 산골 마을로 시집을 간 것이지요. 도시에 살던 여인이 산골에 가서 적응하며 살기란 참 힘들어요. 거기에 친정과 거리가 멀어서 많이 외롭기도 했겠지요.
결국 넉 달이나 친정에 숨어 있었는데 나그네가 데리러 옵니다. 레위인이라면 자기 자신도 물론이지만 가족들에게도 성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간음을 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를 데리러 간다는 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위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같은 레위지파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덕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어느 정도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장인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위의 말씀을 보면 설사 레위인이 그 아내를 죽이지 않더라도 일단 다시 데려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사기 19장 3절에서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는 음행한 여인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그녀를 다정한 태도로 설득하고자 마음먹고 또 처갓집에는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내고자 하인 한 명과 나귀 두 마리까지 대동해서 갑니다.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긴 거리를 도망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모두 뒤로한 채 말이지요.
가시 아버지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로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레위인을 환대합니다. 가시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지참금과 예물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딸이 일단 잘못한 데다가 돈 문제도 얽혀있기에 레위인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레위인이 처갓집에서 3일간을 있었는데 보통 친족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라도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는 3일 동안은 대접을 합니다. 첫째 날은 서로 환영 인사를 하고 둘째 날은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셋째 날에는 손님은 방문을 한 목적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레위인은 3일간 가시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뒤 나흘째 되는 날에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 아버지는 사위가 떠나려고 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면서 붙잡습니다. 레위인은 그 허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루 더 묵었습니다. 그 뒤로 가시 아버지는 사위가 집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더 있다가라며 붙잡았고 레위인은 계속되는 간청에 거절을 못했습니다.
마침내 닷새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처갓집을 나섰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자 하면 일단 여부스를 거쳐서 기브와 라마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오후 늦게 길을 나섰기 때문에 여부스에 도착하자 이미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취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부스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이 레위인에게 해가 저무니 여부스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자고 제안했지만 레위인은 이를 거절하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유숙하자고 말합니다.
힘을 내서 베냐민 족속이 다스리던 기브아에 도착하니 해가 완전히 떨어져 밤이 되었습니다. 기브아에서 자신들을 환대해 줄 만한 사람을 성읍 광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고유의 아름다운 풍속을 무시한 것은 둘째치고 이 뒤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키려고 작당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점을 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요정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뭐든 쓸 것은 나의 당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너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레위인을 맞아준 너인도 기브아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지만 기브아 성읍으로 이주해서 왔던 사람이었지요. 너인이 기브아에 의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의거는 임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 노인도 여행객이나 마찬가지여서 여행 중이던 레인을 접대한다는 것은 규칙에서 어긋난 일이었죠. 하지만 당장 잘 곳이 없었던 레위는 노인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기로 합니다.
걱정거리가 해결되자 레위인은 노인의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내어달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소돔에 살았던 롯은 천사들을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여행객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 성읍의 사람들이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모세는 율법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레인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레위인은 처벌드렸지만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돈과 명예를 첩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같은 남자를 탐하려고 노인의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데 지금 남조선에서도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용납해달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직자들은 돈과 명예를 쫓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성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왕이 있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군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만오리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분이 당장 내 눈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방종하게 굴 때가 많아요. 그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지요. 다행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우려고 하면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멈추게 하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시작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 가르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코람데오의 삶을 배워주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사사기 뒷부분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서륜자매, 이현자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위기에 처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그때 여러분들의 느끼는 감정은 좀 어떨까요?
저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약간 기적처럼 느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 다시 덤으로 얻은 인생.
네.
아, 이현재매님이요? 네,
저는 과연 저 사람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길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감정.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예, 그런 또 좋은 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신방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모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대표하여서 이서륜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서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백이현 자매님 이서륜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종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덩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윤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윤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윤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저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저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떠온 하인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첫 시작점이잖아요. 우리나라든지 혼인잔치는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인 것 같아요.
네, 풍성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혼 예식일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봐도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기적이군요.
그런데 오늘은 등장인물이 많네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그리고 부모님들이 등장하네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어요. 그 연회장이 있고 하객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떠온 하인이라는 존재는 잔치를 위해 일하는 존재잖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맞아요. 그진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잔치에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함께 축하할 수도 없고 그저 잔치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항상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에서는 주인공이 하인들이라니 참 놀랍네요.
하인들이 주인공인 이유는요. 이 하인들은 자신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기적의 그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정작 신랑 신부는 몰랐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하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일상이 어땠겠습니까?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수하면 안 됐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분주하고 또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을 거예요.
이들 중에 오늘 예수님이 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인들은 오늘 내가 열심히 잘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오늘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 하인들에게 오늘 마치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가 발생한 거죠.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인들에겐 정말 위기의 상황인 것이고요.
위기 상황이지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위기라고 생각되어진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인생 사는 것이 비슷해요. 이 하인들과 비슷한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보통?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요. 오늘은 바쁘구나.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해내야 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잘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에서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눈을 뜨서 다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언가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첫째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내가 바쁘게 살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곁에 붙어서 사는 바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집 나간 탕자처럼 있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해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잔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객도 있었고요. 혼인잔치의 주인공도 있죠. 신랑과 신부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 모르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서륜자매님 읽어줄래요?
윤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윤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네요.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륜자매님과 예언자매님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라요.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 줄도 몰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하인들이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포도주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것을 믿을까요?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포도주를 가져와 놓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물을 떠왔으니까요.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그게 포도주가 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거 너 처음부터 포도주 가져온 거지? 그래도 아니요, 나는 물을 떠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맞을래? 그래도 뭐 날 때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하인은 분명히 물을 담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많은 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동경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거하셨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어떤 상황과 환경 위기에 놓이더라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우리 믿음의 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서 가져다 줘라. 이게 말이 쉽지 그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물을 주면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같으면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포도주 가져와라 했는데 그랬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왔어요. 그럼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고시킬 것 같아요. 너 지금 장난하니? 내가 포도주 가져오라 하는데 물을 떠오냐?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별별 서리를 다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물을 떠서 잔치상에 가져다 준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생각이 있으면 맹물을 어떻게 가져다 주겠어요?
네, 맞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설윤 자매님 읽어줄래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가 뭡니까? 주인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마리아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그 뱃속에 여인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군요. 성장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맞아요. 비범한 존재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걸 아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납득이 안 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될 때 거기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결국은 우리가 이 순종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이 순종 때문에 축복받고 이 순종 때문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순종 없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입으로가 아니라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말대로 해주면 신뢰하지만 내 말대로 안 해주시면 신뢰 안 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은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 그러면 내 아버지인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까? 아니죠. 용돈을 안 줘도 아버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신뢰, 신뢰가 있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겠네요. 나를 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거니까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과 신뢰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물 떠온 하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 느낀 것이 있으면 우리 예언자매부터 좀 얘기해 줄래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마저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르실 일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중심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 옆에 있는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사실 기억해서 그렇게 사는 예언 자매님, 서륜 자매님, 또 우리 모든 북초 신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륜 자매님은요?
저는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순종한 하인들만이 기적의 내용을 보았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고 매대 상각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일상 속에 숨겨진 오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 일상생활에 숨겨진 오늘. 서륜 자매에게 일상생활에 숨겨진 오늘, 오늘은 뭔가요?
아침에 제 시간에 눈을 뜬 게.
아, 그쵸. 이 모든 게 당연한 것 없는 은혜인 것 같아요. 두 분의 귀한 나눔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동일한 이런 받은 은혜들을 또 서로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북초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물돈 하인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시는 대로 물을 채운 하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으며 순종함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물도운 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의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 우상 숭배가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한민족의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민족의 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똑똑똑 신봉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